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졸업 시즌입니다. 대학 가는 5월 초부터 6월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학식과 졸업식이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200개 가까운 대학에 합격했고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2년이나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남학생 소식부터 17살에 박사 학위를 딴 여학생이 화제였고요. 또 이맘때가 되면은 졸업생들의 학자금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억만장자 이야기 등 놀라운 소식들이 종종 나오는데, 올해는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공립대학 다트머스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연사로 초대된 한 억만장자가 졸업생 1200명에게 $1,000씩을 선물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그래닛 텔레커뮤니케이션즈라는 통신회사와 부동산 회사를 갖고 있는 사업가 억만장자 로버트 헤일 씨가 지난 16일에 열린 이 대학의 졸업식에서 120만 달러 상당의 돈다발을 실은 화물차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미국 매체 USA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헤일 씨는 대학 공부를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얘기하면서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참고 기다리는 인내, 모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졸업생들에게 봉투 두 개씩을 선물했습니다. 봉투에는 $500씩이 들어있었는데요. 하나에는 선물이라고 썼고 다른 하나는 기부라고 써있었습니다. 하나는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기부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크게 누린 기쁨은 기부라는 선물이었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과 돌봄, 베품의 마음을 실천해 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포브스 추산 54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고 미국 프로농구 구단 보스턴 셀틱스의 지분도 갖고 있다는 올해 57살의 로버트 헤일 씨.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통 큰 기부는 올해가 처음이 아닌데요. 2021년부터 고향 매사추세츠에 자리한 여러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같은 의미의 현금 봉투를 선물했고요. 올해 다트머스 대학 졸업식에서의 기부는 네 번째가 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한 주간 중요하게 다룬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실생활 속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의 마지막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순서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재택근무가 키운 온라인 쇼핑 시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에 많은 것이 바뀐 팬데믹 이후 인터넷으로 물건을 고르고 사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 쇼핑 규모를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무실이나 현장을 떠나 인터넷이 연결되는 집이나 다른 곳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활성화됐는데요. 지금도 그런 근무 형태가 많은 지역과 사무실이나 현장 근무로 돌아온 지역의 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비교해 보니 그 규모가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였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그리고 신용카드사 마스카드의 경제연구소 공동 연구 결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쓴 돈이 3,750억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재택근무나 집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자가 많은 지역에 쇼핑 규모가 더 컸고요. 출퇴근 근무가 대부분인 지역의 온라인 쇼핑 규모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자유로운 재택근무 중에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관심으로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또 물건을 고르고 결제를 하다가도 또 자연스럽게 회사의 화상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쇼핑 같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약간의 방종이나 탐닉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또 혼자서 일하는 근무의 단조로움을 벗어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수기에 물을 받으러 가거나 동료와 잠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작은 이벤트가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업무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재택근무 중에 잠시의 일탈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아진 재택근무 인구 또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 추세에 기업의 판매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결제가 가장 많을 때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상품 홍보를 담은 마케팅 이메일도 이 시간을 전후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로봇 무서워, 사표 고민. 호텔이나 식당 같은 서비스 업계에서 로봇을 너무 많이 쓰면 로봇 공포증 때문에 인력난이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동안의 관련 연구가 로봇으로 인한 편의와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진의 이번 연구는 서비스직 노동자가 같이 일하게 된 로봇의 도입을 어떻게 느끼고 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 업계. 사람이 하던 주문 받거나 음식 만들고 테이블에 나르고 청소하는 일을 로봇에 맡겨 인력난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로봇을 많이 쓰는 사업장일수록 일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사직, 이직 요구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600명 이상의 호텔 등 숙박업소와 음식점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업과 로봇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로봇의 등장은 직원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지수를 높였는데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고 직위 고하나 일하는 분야에 관계없이 로봇과 일해본 사람일수록 로봇의 능숙함이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한 사람일수록 그 부담과 두려움의 강도가 컸습니다. 연구를 이끈 워싱턴 주립대 연구원은 비농업 분야 중 가장 이직률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서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는 인력 부족을 메꾸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사람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로봇의 적절한 활용을 강조했고요. 로봇의 장점뿐 아니라 한계를 인지하고 사람 노동자를 귀하게 보는 고용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 실린 이번 주 한반도 관련 보도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 자, 먼저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 나라 정상회의가 26일, 27일로 예정됐다는 보도였죠.
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22일 한일 중 세 나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할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NHK 방송도 같은 일정으로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 정상회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논의될 결과물들을 담은 공동문서 채택을 목표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1월에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 외무장관이 만났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한국 부산에서 만난 세 나라 인사는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었고요. 감염병 대응과 경제, 무역, 인적 교류, 안보와 공중보건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NHK가 덧붙였고요. 일본은 정상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보도된 대로 세 나라 정상회의가 성사가 된다면 거의 이게 5년 만에 만남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낮았고 이 만남 자체는 의미를 두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3국 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있고 중국의 역할론에도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네, 자,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회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임스 줌월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거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보내는 등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 이번 세 나라 정상회의를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이번 회의는 동북아의 화합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는 첨예하지만 역내 3강이 마주 앉아서 우려와 기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휘둘리는 걸 거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통상 3국 회의는 첨예한 갈등 사안보다는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지만 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중국과 타이완 갈등 등 이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민감한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예, 또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 제임스 프루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상회의 성과물보다는 만남 자체의 의미를 뒀고요.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 세 나라 사이에 대화가 없는 것보다는 대화하는 게 낫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국무장관이 미한일 세 나라의 공조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을 했군요.
네, 22일 2024년 미국의 외교 현황을 주제로 열린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장관 말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공조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지금의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실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제공할 거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북서부 와이오밍주로 가겠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 북한과 연계된 기업이 있었고 그것을 주정부가 폐쇄 조처했다는 보도네요.
네, 북한 IT 노동자들이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업체를 위장 등록한 후에 자금 세탁까지 한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와이오밍주 주무장관실이 21일 보도자료로 폐쇄 조처를 밝힌 사업체는 유한책임회사 컬처박스와 넥스트네츠, 블랙히시테크고요. 미국 연방수사국과의 공조수사로 지난해 12월에 처음 와이오밍주 소재 블랙키시 테크라는 업체가 북한과 연계된 다른 비슷한 이름의 유령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거래를 한 사실과 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이메일 주소와 소유권이 이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다른 두 사업체인 컬처박스와 넥스트네치에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네, 이들 업체는 2022년과 2023년 와이오밍에 사업체 등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위장 사업체를 두고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을 꾀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FBI는 북한 정보기술 IT 분야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 내 사업체 등록을 위해서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지적했고요. 이들 회사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와 계좌 등을 거쳐서 자금 세탁이 이뤄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또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실 규정,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을 통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2019년에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 이른바 원비어법을 통해서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고요. 미국 재무부가 면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한 미국에서 북한으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미국인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한 주간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지난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국제사회의 반응이 이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북한이 오후 3시 10분경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수발을 쏜 걸 포착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17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다섯 번째가 되는데요. 4월 22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반응부터 보죠.
예,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동맹을 확인했고요. 영국과 캐나다 등도 북한의 위협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VOA 논평 요청에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국과 호주의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 관련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네, 영국이 17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에 관한 북한 및 러시아 기업 3곳, 러시아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규탄하고 책임 추궁 노력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영국의 제재 대상이 된 곳 어디인지 또 인물은 누구입니까?
네, 북한과 러시아 간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북한의 백양산 해운 또 운송에 관한 선박에 러시아 보스토니 치항 입항을 허용한 터미널 운영사인 보스토니 치나야 항만 회사 토블리보 벙커링 그리고 토블리보 벙커링의 이사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보르토니코프를 제재했습니다. 백양산 해운은 자산이 동결됐고요. 운송 제재와 신탁 서비스 제재, 여행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네, 한반도의 주요 소식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 다음은 유엔 안보리로 가겠습니다.
네, 20일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안보리 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요.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한 러시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드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불법적으로 조달했다면서 러시아는 뻔뻔스럽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안보리에 호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산 화성 11형 탄도미사일임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 이후에 러시아군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10여 차례 넘게 공격을 했고 지난 9월 이후에 러시아는 또 유엔 무기금수 조치를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11,000개 이상의 그 선적 컨테이너에 담긴 군수품,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는 지적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요.
네.
네,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보여주는 전문가 패널에 원격 측정 자료를 언급하면서 러시아 미사일이 북한에서 조달됐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유엔 전문가 패널이 이런 위반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고요.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거라면서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미츠코 시노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했다면서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또 프랑스, 슬로베니아, 몰타 등 안보리의 여러 유럽 나라들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를 비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는데 국제사회 비난이 러시아에 집중됐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대사는 서방의 해로운 간섭이 없었다면 분쟁은 오래전에 끝났을 거라면서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합참의장의 그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면서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확대할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평가했고요.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20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에서 이런 발언을 했군요.
네, 브라운 합참의장은 북러 협력 관계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건 대부분 군수품이었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역량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위해서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했다면서 북한의 군수품 제공은 러시아가 그것에 돌입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고요. 또 동시에 러시아도 기술 공유와 관계 구축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말고도 중국하고 이란도 역시 러시아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군요.
네, 이란도 단방향 공격 드론을 제공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방산 기업을 지원하는 일정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합참의장으로서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방 전략에 명시된 다섯 개의 도전 상대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는 함께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협력을 보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런 협력 관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과 중국의 밀착 관계가 앞으로 북중러 이 세 나라 간 협력에 균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까?
네, 중국은 북한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왔는데 가끔 그런 관계에서는 이 끼어드는 일을 원치 않는다는 게 브라운 합참의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이 전 세계 많은 파트너들과 맺고 있는 동맹과 비교할 때 이 북중러는 거래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와 관련해서 약간의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 순서입니다. 미국은 음료 시장도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세계 탄산음료 시장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택성 기자가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 살펴드립니다.
북한과 쿠바에 없다는 이것. 뭘까요? 전 세계에는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까지 북한과 쿠바 이렇게 딱 두 나라에만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음료업체가 만든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이 캐러멜로 색을 내고 카페인과 인산을 첨가한 탄산음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이 탄산음료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이 코카콜라입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카콜라가 미국 문화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면서 이념과 독재, 전쟁 등 정치적인 이유로 코카콜라가 북한 등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명단에 지난 2022년 변화가 생겼습니다.
Western firms like Coca-Cola and McDonald's have quit Russia. Such companies now face years battling knockoffs and unauthorized imports.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도 코카콜라가 이 사업 활동을 못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코카콜라는 이 사업 철수 결정 후 재고가 소진되면 더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를 알렸습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음료, 코카콜라. 미국인들의 코카콜라 사랑은 남다릅니다. 마케더스 통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전체 매출액 중 이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은 1년에 평균 400개에 달하는 콜라 제품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하루 한 개 이상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콜라는 다양한 맛을 출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태까지 출시된 맛만 해도 40개에 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코카콜라 오리지널 맛을 비롯해서 바닐라 맛, 체리 맛, 체리 바닐라 맛, 망고 맛, 라임 맛, 딸기 맛 등이 정말 각종 맛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몇 년 만에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새로운 맛을 출시해서 이번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맛인지 볼까요? 저는 지금 한 대형 식료품점에 왔습니다. 한켠에 코카콜라에서 이 새로 출시한 맛인 스파이스드 맛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355ml 콜라 12캔이 들어있는 한 박스가 할인해서 $7.5 하네요. 자, 계산을 했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캔은 이 빨간색 바탕에 중간에 옅은 보랏빛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라즈베리, 그러니까 산딸기의 약간 상큼한 맛에 강한 향신료 맛이 섞여있는 맛입니다. 아, 자, 좋아하는 사람은 이 강렬한 맛을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아직 오리지널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한국을 대표하는 K-POP과 협력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K-POP 팬들의 헌신과 열정에서 영감을 받아 상큼한 맛을 담은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36개국에서 특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콜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인 펩시인데요. 코카콜라는 1886년부터 시작됐고요. 펩시는 1893년,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세상에 나온 뒤 7년이 지나서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2년에 나온 이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 가운데 8,100만 명은 매일 코카콜라를 마시고 4,300만 명은 매일 펩시콜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es, we drink, drink, drink when it's time to be near. 탄산음료 시장에 왕좌를 놓고 두 회사는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고요. 이 경쟁은 TV 광고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마케팅 전문 더 CEO 엣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The cola industry has witnessed a long-standing and highly competitive advertising battle between two iconic brands, Coca-Cola and Pepsi.
콜라 전쟁으로 불리는 두 상징적인 업체의 경쟁적인 광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고 하네요. 코카콜라와 펩시의 경쟁과 관련해서 이 패스트푸드 업체 등 로식 업체에서 어떤 회사에 콜라가 들어가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전 요소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대표 햄버거 업체인 맥도날드와 버거킹, 그리고 피자 전문 업체인 도미노 피자, 멕시코 음식인 브리토 전문점인 치폴레 등이 코카콜라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매장인 KFC와 피자 전문점 피자헛, 그리고 파파존스 등은 펩시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탄산음료 콜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국에는 이 콜라 말고도 많은 탄산음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퓨리그 닥터페퍼가 미국을 대표하는 빅3 탄산음료 업체로 이들은 많은 종류의 탄산음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는 각종 맛의 콜라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는 사이다로 더 잘 알려진 스프라이트, 그리고 환타 등의 음료가 있고요. 펩시에는 펩시콜라를 비롯해서 마운틴듀, 시에라미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리그 닥터페퍼는 이 체리향이 들어간 콜라와 비슷한 맛을 가진 닥터페퍼를 비롯해서 사이다류의 세븐업 등의 음료가 있습니다. 새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어떨까요? 2021년 기준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42%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펩시가 27% 이상, 그리고 큐리그 닥터페퍼는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스태티스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 매출 규모는 2024년 1,09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평균 약 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성장률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규모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탄산음료. 탄산음료의 성장에 도전 과제를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보건당국은 2000년대 들어 이 탄산음료에 들어간 당분 함유량이 권장치보다 너무 많고 이로 인해서 비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Removing one sugar sweetened beverage a day can make significant impacts on one's health.
조지타운 대학교의 로라 앤더코 연구원은 이 하루 섭취하는 가당 음료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큰 체중 증가 없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당분 함유량 문제가 나오면서 각 업체는 몇 년 전부터 이 아스파탐 등과 같이 이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조미료를 넣은 제품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코카콜라 제로, 다이어트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 슈거 제로 등인데요. 열량이 0칼로리라고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찾지만 최근 이 역시도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ow, artificial sweetener aspartame could be labeled a possible cancer risk.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소비자 행동에 당장 그렇게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y will continue to do what they want to do. So we don't really see this as being a near-term effect. It's going to be
인디애나 캐멀 서비스의 애덤 쿤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소비자들은 일단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길 바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각 업체는 연구를 통해서 지적이 나온 물질을 대체할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하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탄산음료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미국의 민권 투쟁에서 비폭력의 주요 도구 중 하나는 연좌 농성이었습니다. 시위대는 비폭력 농성을 하며 상점이나 대중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대는 때로는 체포되기도 했고 때로는 영업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끈 또 다른 비폭력 인권 운동은 Freedom Ride, 즉 자유 승차 운동이었습니다. Freedom Riders 시위자들은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 좌석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앉아 버스 안에서 인종 분리법을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민권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흑인에게 투표권을 갖게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을 거부당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부주는 다른 이유로 흑인의 투표권을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와 그의 지지자들은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킹 목사는 엘라베마주에서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1963년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학교와 식당, 공공장소에서 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버밍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대포를 쏘았고 개를 풀어 위협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 지역에 방송됐습니다. 아이들이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개에게 물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버밍햄 시위를 계기로 민권 투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버밍햄 시위에서 킹 목사를 비롯한 여러 시위자가 체포됐습니다. 민권 운동 단체들은 버밍햄 시내에 상점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버밍햄 시위는 방송을 통해 널리 퍼졌고 엘라베마주에 국제적인 관심이 모이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백인들은 결국 흑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협상가들을 파견해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타협은 미국 민권운동의 승리였습니다. 버밍햄 시위대는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주요 민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분리나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민족을 이유로 고용해서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투표권법, 평등주택법 등이 계속해서 제정되면서 미국에서 선거와 거주, 주택 구매에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민권법이 제정되던 해인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킹 목사는 수상 연설에서 자신에게 노벨 평화상이 주어진 것은 그 시대에 직면한 심각한 정치적, 도덕적 질문에 비폭력 운동이 답이라는 점을 인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비폭력 운동을 펼치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폭력이 계속됐습니다.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민권운동가 3명이 살해됐고 엘라베마주에서도 민권운동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노벨상 수상 후에도 평등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평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라고 강조해왔던 킹 목사는 미국 사회에 뿌리박힌 흑인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8년 4월 4일 킹 목사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당시 킹 목사의 나이는 겨우 39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살해범으로 체포된 백인 남성 제임스 얼 레이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킹 목사의 죽음으로 미국은 다시 한번 불안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미국 흑인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킹 목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권운동을 이끌었지만 그가 사망하자 미국 내 거의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도시에서 폭동 피해 지역은 몇 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미국 흑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킹 목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흑인을 위한 민권 운동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비폭력 운동을 외쳤던 킹 목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흑인 민권 운동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폭력적인 투쟁은 미국인들에게 분노와 쓰라린 기억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흑인 민권 운동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꼽을 만한 명언이 여러 탄생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명언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물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영웅, 윌튼 워커 장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4세기 동안 미국의 가장 독창적이며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에밀리 디킨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ecause I could not stop for death, he kindly stopped for me. The carriage held but just ourselves.
죽음을 위해 내가 멈출 수 없기에 그가 나를 위해 친절히 멈추어 주었다. 마차에는 우리들과 불멸, 영원만이 남아 있었다.
지금 들으신 시는 1886년에 세상을 떠난 에밀리 디킨슨의 시 일부입니다. 디킨슨이 살아있는 동안 발간된 시는 10편 정도뿐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익명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녀가 타계한 지 4년 후 몇 편의 시가 더 출간됐습니다. 그러다 1955년이 돼서야 디킨슨의 모든 시를 담은 시집이 나왔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모두 1775편이나 되는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I'm nobody. Who are you? Are you nobody too?
나는 아무도 아니야. 넌 누구냐? 너도 아무도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단짝. 얘기하지 마. 걔네들이 떠벌릴 거야. 너도 알잖아. 정말 피곤해. 누군가가 된다는 건,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건 개구리 같아. 자기 이름 알리려고 기나긴 6월 내내 귀 기울여 듣는 늪에 울어대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아메리카 초기의 전통을 간직한 마지막 시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최초의 현대 미국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디킨슨을 봅니다. 디킨슨은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진짜 에밀리 디킨슨을 안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당시대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 뿐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1830년 12월 10일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밀리는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에밀리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명문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을 다녔고 철학, 라틴어, 식물과 암석, 과학 등이 그녀의 전공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는 에머스트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 에밀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변호사였고 한 임기 동안 연방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디킨슨 씨는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은 교육을 받으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유일한 과제는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권의 책을 사주셨다. 그러면서도 제발 읽지는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 책들이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에밀리 디킨슨이 쓴 시는 1700편이 넘는 많은 수였고 그녀의 문학에 관한 서적이 3권, 그 외에 그녀의 인생에 관한 여러 권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녀 최고 작품이라고 평을 듣는 시들은 1858년부터 1862년 사이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산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다. 나는 더 이상 방문자나 해지는 걸 보기 위해 떠나지 않는다. 죽음은 나의 유일한 프라이버시.
이 기간 동안 에밀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시와 같다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은 영국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기독교 성경, 자연 등이었습니다.
This is my letter to the world that never wrote to me. The simple news.
이것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은 세상에 보내는 나의 편지다. 자연이 온화한 장엄함으로 말해준 소박한 소식이다.
에밀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남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의 법률회사 동료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교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를 도와준 또 다른 남자는 작가인 토마스 웬트워스 히긴스였습니다. 히긴스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작품을 발표하지 못한 작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30대 초 그에게 몇 권의 시를 포함해 편지를 썼습니다. 히긴스는 답장을 써줬고 나중에는 애머스트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 약 2년 동안 에밀리는 더 많은 시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히긴스는 그녀의 시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시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에밀리의 시가 랄프 왈도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트 위트맨 등 그 시대 미국 최고 문학가 대열에 도달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런 작가들이 에머슨의 기이한 생활 방식 때문에 그녀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또한 에밀리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히긴스 같은 인사들에게만 글을 쓴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의 삶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녀의 삶을 창작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들을 에밀리도 그랬으리라 짐작하고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가는 에밀리를 연구하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그를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생이란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인생은 저쪽 선반 뒤에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자신의 시를 배를 짜듯 모아서 한쪽으로 채워놓았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꿰매고 짜서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에밀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연로해지자 찾아오는 사람들도 드물어졌습니다. 자신도 집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물러난 때는 남북전쟁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쟁은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에게 타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1886년 55살로 숨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시에 관한 글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가 타계한 지 100년이 지난 뒤 그녀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The brain is wider than the sky. For put them side by side, the one the other will contain.
내 마음은 하늘보다 더 넓어 나란히 높으면 마음이 하늘을 담으니까.
에밀리가 타계한 뒤 그녀의 동생 라비니아는 잠궈진 방에서 40여 개에 달하는 언니의 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라비니아는 히긴스에게 그 시를 출판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히긴스도 그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집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독자들은 에밀리가 그저 단순한 자연 시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Surgeons must be very careful when they take the knife.
외과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가 칼을 들 때는 그들의 섬세한 절개 아래 죄인은 휘젓네 목숨을.
에밀리는 생전에 기독교의 반기를 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에 관한 시를 자주 썼습니다. 에밀리는 집을 떠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먼 곳의 이야기를 시로 썼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삶을 알차게 살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만약 내가 한 애타는 마음 멈출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만약 내가 한 생명의 아픔을 덜고 한 괴로움을 달래주고 기진맥진에서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이 시간에는 19세기 미국 시 문학의 중심 인물로 평가되는 에밀리 디킨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